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저희를 양육해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능력을 더욱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대면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이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이 가운데서 더욱 사랑하고 또 개인 밖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 그 형제 자매들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도 모두 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좇아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 다 맞이하는 그날 정말 웃으면서 환하게 서로 껴안고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에게 마땅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침체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전도서 끝장이고요. 끝절 13절, 14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또는 만족을 얻고 싶어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솔로몬 왕에게 다 주시고 누려보고 어떤지 한번 기록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와 재력을 주셨고 솔로몬 왕에게 그 주변의 나라들도 전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도 주시고 또 솔로몬 왕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엄청 주셔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솔로몬 왕의 엄청난 명예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도록 그렇게 솔로몬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누려본 후에 그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은 모두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올바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소망도 없고 진정한 만족도 진정한 행복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분이라는 말은 듀티, 의무다 그 말입니다. 그 듀티도 또 홀 듀티라고 해서 사람이 반드시 꼭 완전히 해내야 하는 의무다. 이것이 이제 본분이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도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해서 벌을 내리실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전도서와 전도서 1장하고 2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만족하려는 모든 수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 희락이라든지 뭐 이런 쾌락이라든지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다. 인생 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결론부터 전도서에 쓰고 있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한번 보시죠. 2장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 23절에도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이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 그래서 어떤 스님은 말하기를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생은 10원짜리다. 실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놓고 본다면 다 인생을 지나놓고 나니까 부질없는 것이고 굉장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나놓고 나니까 별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도록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노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죠 하면서 이제 4장 5절에 4장과 5장의 내용이 실은 권력도 헛되고 재물도 헛된 것이다 라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한참 세상을 호령하고 치리할 때는 막강한 나는 새도 뭐 떨어뜨린다고 하는 어떤 굉장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나면은 너무 초라한 인간으로, 어떤 때는 자기도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때는 우르르 몰려와서 막 했지만은 이제 다 떠나가고, 그것도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5장에 보면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5장 10절 한번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등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을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원래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사는 데 쓰는 그런 그 돈은, 그 기본적인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을 벗어난 그 이외의 다른 그 돈들은 허세죠. 은행에 저축을 해놨다 그런다면 그건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곳에 쓰여지고, 그 나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뜻에 따라서 선한 일에 또는 좋은 일에, 나를 위해서든지 가족을 위해서든지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을 때 그 돈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할 줄 알고, 천석지기는 만석지기가 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그렇지만은 그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6장에 가서 실은 사람의 진짜 기쁨과 낙은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그렇습니다. 심령의 낙. 실은 이 심령의 낙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전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진짜 그 심령이 영혼의 기쁨, 영혼의 만족, 영혼의 행복,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 행복,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그 외에 다른 기쁨이나 그런 못된 것은 순간순간 지나갈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다면은 헛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짜 참된 인생, 이거는 천국에 가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랬는데, 아름다운 이름, 천국 갈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 아름다운 이름,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을 올바로 캐치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의 올바른 삶은 항상 끝을 바라봐야 되는데 죽음 뒤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죽기 전에 창조자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이 생만이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이 인생은 이 세상에 사는 이 생이라고 그냥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그것까지 전부 다 그거를 우리의 인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측면에서 우리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라는 축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그 은혜, 영원한 구원을 얻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후에 주실 영원한 영광을 쌓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이러니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목적으로 살지 말고 물론 이 세상에 사는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더 중요한 거기에다 제1차의 목표를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올바로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천국에 못 가죠. 결국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아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죄를 지은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리스도 앞에 딱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그 선악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선과 악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한 그 선한 일, 그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상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그렇지 못한 삶,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나 교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한히하고 그렇게 나무나 집이나 풀과 같은 그렇게 불타버리는 없어질 그런 삶을 산 그거는 나중에 책망과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솔로몬이 겪은 모든 걸 겪고 나서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해서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외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와 이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성경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경외.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그 지혜서인 이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이 뭐냐, 성경 신명기 10장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인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까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말씀을 다 지키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실은 오늘 읽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 말씀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경외하는 그 내용이 뭘까? 경외의 그 내용, 광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한한 사랑과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굉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관건하시고 엄습하고 그 너무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그 장엄하심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에게 대하는 태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리고 오로지 나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복종하는 그 마음, 예, 그런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찮은 내 생각, 나의 뜻, 뭐 세상에 어떤 세상이 말하는 어떤 뭐 진리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 사실이라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예,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냥 영어로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든지,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 예수님을 우습게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코 내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 무조건적인 그런 순종, 도저히 범접하지 못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자세, 이게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경외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예, 그 제단, 그 위에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100세에 낳은 그 독자, 그 사랑스러운 독자 이삭, 그거를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칼을 들어서 이제 이삭을 찌르려고 하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 얘기 하지 마라. 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이제야 내가 정말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기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그렇죠.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 나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만약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절대적인 신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은 수없이 읽고 듣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한 그런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예,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앞으로 홍수가 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십일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도 합니다. 형제자매들을 돕는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왕의 말보다는, 왕의 명령보다는, 왕비의 말이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바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100% 신뢰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행위가, 믿음의 행실이,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신뢰라고 말, 그것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사람이 뭐냐면,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 이유를 다는 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은 그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그대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합당하게 내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떠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2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앞에서 감히 죄를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그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화해나가는 과정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 속에 자꾸 빠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저절로.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이사야 성경 바로 다음에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그게 악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빛을 떠나서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은 마음에 고통이 오고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그 고통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매를 대는 그 징계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은 타고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저절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유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서? 바로 교회에서. 성령께서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나와야 되고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서 못 배웁니다. 항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겠다. 예. 그리고 이 배운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결코 그냥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게 되면 그걸로 끝난다면은 놀고 못 놀고 뭐 그냥 그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손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육신의 욕구를 내리누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의 뜻을 좇아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걸로 인해서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거는 둘째 문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고 그 듣고 이 세상 재미나 이런 것들을 전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떠냐?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에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에 있는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에 종로로 타고 있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가 산파들에게 만약에 산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받다가 그 아이를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냥 여자아이는 그냥 살려주고. 그런데 그 산파 중에 십브라와 부하가 있는데 그냥 산의 아이가 나도 그냥 다 살려준 거예요. 아니 왜 다 그렇게 살려놓냐 그랬더니 원래 히브리 여자들은 아주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그 바로의 어떤 명령보다도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 가정이 잘 됩니다.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면 그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집이 번창하고 그리고 왕성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서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잘 먹고 병원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잠언 10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장수하리라. 아주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뭐 그냥 이 세상에 나쁜 거 뭐 술 마시고 뭐 하고 일찍 죽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집도 그 다음에 자기의 건강도 이런 축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내세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상급을 주셔요. 상을 주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뭐냐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영광으로 상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러한 축복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랬는데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명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선 영생 얻고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계명 이걸 지키는 겁니다. 율법과 계명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2장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명령을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걸 지킬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신명기 27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실은 모세 오경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613가지라고 성경학자들은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그 613가지의 그 율법과 계명 자 이걸 지키라고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이것은 율법에 그 핵심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심 내용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자기의 의지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613가지의 그 율법은 본인이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만큼 선하지 못한 그런 죄인의 신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주신 건데, 못 지켰으니까 내일은 지켜보겠지, 지켜야지. 또 내일 가서는 아 오늘 또 못 지켰으니까 내일 가서는 지켜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못 지키니까 아예 그냥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고 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합니다. 613가지의 그 모세 율법을 지키는 데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걸로 인해서 죄인 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피 흘려 돌아가시고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엄청난 말씀을 계명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법.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을, 또 어떤 성경학자가 그 그리스도의 율법,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셌는데 1052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배나 가깝게, 구약의 율법에 배나 가깝게 더 많아요. 뭘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이 성령이 오셔서 육신의 소욕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성령의 그 뜻을, 성령의 어떤 소욕을 그 순종하고 그냥 기쁘게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싸우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법, 성령의 뜻, 어떤 이 성령의 말씀, 그것을 좇아서 내가 살게 되면 육신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거는 그걸 지키기까지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들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만큼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비례해서 훨씬 더 큰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느 주식에 만약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한 달 후에 가서는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뭐 1억이 된다. 그것이 아주 절대적인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투자하겠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연합되어 있어요. 그게 결국은 합쳐진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넬료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뢰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불신자들에게는 백보자 심판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을 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이게 백보자 심판이잖아요. 이것도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전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불신자들에게 선악의 기준은 뭐냐면 믿음이 선이고 그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성경의 악인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는 그 말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은 지옥가는 심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하고는 하여튼 건너갔죠. 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심판은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한 행실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믿음이 있냐 없냐 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역시 또 선악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선악간에 그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선은 믿음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냐 그것이 선이고 그 반대가 이제 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도덕적인 이야기하고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자기 행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세마포를 입었는데 하얀 세마포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행실입니다. 올바로 잘 행한 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그 말이 있는데 예,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손 다 놓고 그냥 주님만 뭐 바라보고 기도하고 했더니 주님이 다 해주시더라. 맞는 말 같은데 잘못하면은 큰일 날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머리의 뜻은 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거든요. 머리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돼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더 상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갔다 와 보니까 내가 조금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한 그것이 가보니까 엄청난 영광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그거를 친히 본 거예요. 보고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말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요 알면 알수록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모세도 그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상을 조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누가 공부 잘합니까? 에이, 졸업만 하면 되지. 무슨 우등상은 무슨 우등상. 어떤 학생은 나는 이번 학기에 반드시 우등상을 타고야 말 거야. 그 상을 쫓아가는 사람, 상주심을 상주는 걸 바라보고 공부하는 학생, 누가 공부 잘하겠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가 큰 영광, 누가 더 큰 그런 상급을 받겠습니까? 에이, 나야 뭐 상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그 별로 받을 거 없을 거예요. 정말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 상 주심을 바라보고 정말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을 다했다고 했는데 정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선이 뭐고 악이 뭐냐? 이 세상 죄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세상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는 완전히 처리가 됐는데 세상 죄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것이 악인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죄니라. 그거는 세상 죄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 간에 그 악이 죄인데 선악 간에 그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심판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허는 죄, 이 성전을 허는 죄, 이거는 굉장히 큰 죄인데요. 그 성전을 허는 그 죄, 첫 번째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예. 로마서 14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죄, 형제를 업신여기는 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 성경에 너무 많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원망하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 원망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비판하는 사람들끼리 이 당을 짓습니다. 같이 원망하는 사람들도 원망하는 사람끼리 또 이게 같이 당을 짓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다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동하는 죄가 있는데요. 이거는 위에서 뭐 그 잘못된 교리나 말씀을 가지고요. 이 형제자매들을 요동케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목사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이거는 이게 새로 깨달은 거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은 어떤 다른 걸 가지고 막 무리를 짓습니다. 이 교회를 깨는 죄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을 행치 않는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생활을 올바로 안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그거는 선악 간의 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잘 안 한다. 잠언 10장 5절에 있는 것들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추수 때 이 전도할 수 있는 이 기간에 전도 안 하고 자는 그런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어디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교제에 참석하지 않고 따로 있는 거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교제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따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주님을 맞이했을 때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악 간에 악이 있죠. 그리고 선도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을 선인데 개인적으로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시편 19장 11절에 보면은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건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상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말씀 또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상급을 받는 선 두 번째가 섬김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보면 있잖아요.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여기 있는 소호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하게 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물 한 잔 갖다는 이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모두 하나님은 세밀하게 세심하게 상을 주는데 특별히 섬김의 상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을 두로 딱 나누면 그 사랑은 죄 용서와 섬김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죄 용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러 오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것이 하나고 두 번째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나는 섬기러 이 땅에 왔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그 상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성한 상입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전 4장 2절에 충성.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명령하신 어떤 명령하시고 일을 맡긴 것들이 있는데 그 맡긴 일들을 정말 충성을 다해서 잘했을 때 네, 주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물 주는 이 심는 이가 따로따로 있지만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전도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했어요. 이거는 전도인들만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형제자매들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 일은 그 영광이 궁창의 별과 같이 네, 영원토록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그 13절 14절을 봤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렇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이게 진짜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옥가는 백보자 심판대는 안 쓰지만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쓰고 한 대로 그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작은 것 하나까지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이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전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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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정말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이제 나머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그 명령을 지키며 살도록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밖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